VOA 세계 뉴스입니다. 11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다시 포격당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임명한 자포리아주 행정부가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원전 근처의 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회사인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군이 방사성 물질이 저장된 곳 인근을 포함해 이날 원전을 향해 5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고 방사능 수치도 정상이라고 에네르고 아톰 측은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임명한 자포리아주 행정부 관리들은 11일 원전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두 번째 공격이 원전 근로자들 교대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포리아주 행정부 관리인 브라디미르 로고프는 텔레그램에 방사성 물질 저장 시설 근처가 적어도 세 번 공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15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르텐 베드스코브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11일 26개국이 참가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기부회의가 끝난 뒤에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들 나라가 약속한 돈은 기존 무기와 미사일, 탄약 등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생산을 늘리며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훈련하는 데 쓰입니다. 베드스코브 덴마크 국방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필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병체제와 탄약 그리고 군사장비의 생산을 확대할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다연장 로켓과 정밀 유도미사일을 포함해 3억 유로 이상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정찰기가 최근 두 차례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미군 측이 9일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는 이날 사회관계망인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정찰기가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전개한 정황을 탐지, 추적,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정찰기가 미국이나 캐나다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2021년 10월 군용기 5대를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시킨 바 있습니다. 노라드는 이 같은 사건들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레이더 전투기 등 다층적인 시스템을 동원해 항공기를 추적 식별하며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권좌에서 축출됐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이 11일 싱가포르를 떠나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목격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이민당국은 11일 성명을 내고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이날 싱가포르를 떠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전세기 편으로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태국에 잠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시위대가 관저와 집무실을 점거하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의도가 없고 태국에 잠시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라유 짜노차 태국 총리는 10일 기자들에게 이것은 인도주의적 이슈로 일시 체류라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재통일을 달성한 뒤 타이완에 일국 양제를 적용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백서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어우장한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직 타이완인들만이 타이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백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우장한 대변인은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타이완인들을 협박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10일 발간한 타이완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 백서를 통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재통일을 달성한 뒤 홍콩식 일국 양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최근 결제 대금 문제로 공급이 중단됐던 러시아산 석유가 몇몇 유럽 국가들에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슬릭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금 지급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슬로바키아 영토에는 이미 석유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슬릭 장관은 이날 발표에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슬로바키아의 정유사 슬로본 니프트가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아직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헝가리아에 대한 석유 공급도 10일 저녁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일본의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1975년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수도 도쿄 인구가 줄었는데요. 일본 사회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11일 일본의 총무성이 발표한 2022 인구 동태 조사에 따르면 도쿄도와 인접한 3개 현, 그러니까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인구가 1년 전보다 0.1% 줄어 약 3,5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는 지난해보다 0.5% 줄어든 1억 2,320만 명으로 나왔는데요. 13년 연속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겁니다. 작년 출생자 수의 경우 전년보다 3.71%, 3만 1천여 명이 줄어든 81만 2천여 명에 그쳤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인구조사 이래 가장 적은 출생자 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전년보다 4.93% 늘어난 144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지난해 일본의 출생률이 1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었죠. 원인으로는 20대 여성과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 감소였습니다. 일본의 인구 30%가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해석되고요. 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나라는 일본만은 아닙니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 홍콩 그리고 중국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중국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병원에서는 정관 수술을 해주지 않고요.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는 20대 청년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주제를 그려낸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연극 무대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자강도와 양강도 삼지연, 함북 청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가 10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 16도, 자강도 지역은 17도입니다. 평양이 21도, 신의주 21도, 개성 19도고요. 함흥 20도, 원산 21도, 장전 22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2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해산이 26도입니다. 중강이 29, 평양 신의주가 31, 개성도 31도로 서쪽 지역 대부분은 29도에서 31도 사이, 함흥이 31도, 청진 28도, 원산의 낮 최고 기온 32도입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앞바다 쪽만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은 가운데 역시 앞바다 쪽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의 자포르자 원전의 통제권을 즉시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타이완은 중국이 타이완 백서에서 제시한 일국 양제 방식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에 사는 이 1살부터 9살 아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이죠. 이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요 7개국이 관련 성명을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10일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 측에 이 자포리자 원전의 완전한 통제권을 즉각 우크라이나에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군이 장악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있는 이 자포리자 원전은요, 개전 초반이었던 지난 3월 초에 러시아군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네. 자포리자 원전은 6기의 원자로가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현재는 2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G7 외무장관들의 성명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성명에서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즉각 병력을 원전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원전의 통제권도 원래 권리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에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원전에는 러시아 병력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예,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은 약 500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요. 일부 우크라이나 기술 인력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에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9일 밤에는 러시아 군이 원전 인근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관리들은요, 러시아군이 니코폴 지역 학교와 문화시설, 또 주거용 건물, 시의회 건물 등 적어도 80발의 로켓을 퍼붓다고 전했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까?
네, 현재까지 니코폴에서는 적어도 13명이 사망하고요. 11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니코폴 외에도 자포리자 지역 다른 여러 곳에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원전에 대한 그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 상대방이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이번 공습은 인정했습니까?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발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나 피해 현황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사일 공격을 당한 자포리자 원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당시 미사일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요. 폐연료 저장고의 지붕과 창문 등 일부 파손됐습니다. 네. 또 외부 전력을 끌어오는 이 전력선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예,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10일 성명을 내고 외부 전력 공급 장치가 복구됐으며 이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곳이 바로 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IAEA가 성명에서요. 예, 우크라이나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즉각적인 핵 안전 위협은 없는 것으로 IAEA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라파엘 그로시 청장은 그러나 IAEA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원전의 안전 상태를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상황도 전해주실까요?
예, 크림반도 사키 공군기지 일대를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위성 사진 서비스 업체인 플래넷 랩스가 11일 제공한 사진들을 보면은요, 미사일 공습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이 세 개의 커다란 분화구와 함께 적어도 8개의 전투기가 파괴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 본 모습이 러시아 주장과는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사키 공군기지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러시아 가 취급 부주의로 탄약고에 있던 탄약이 폭발했고 다른 시설이나 항공기 등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위성 사진은 러시아의 이런 주장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앞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일축하면서 적어도 9대의 전투기가 파괴됐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네. 자, 크림반도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이래 러시아가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 수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일 대국민 연설에서요. 우크라이나와 자유유럽을 상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크림반도와 함께 시작됐다면서 전쟁은 크림반도 해방으로 끝나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이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타이완으로 갑니다. 타이완 정부가 중국계 정책을 반발하고 나섰군요.
네, 타이완 외교부가요, 11일 중국의 이른바 일국양제 방식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10일 공개한 타이완 백서에서요, 타이완에 대한 일국양제 구상을 강조했었죠. 예,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두 체제 방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콩 사례인데요. 중국은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이른바 일국양제를 적용했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익숙한 홍콩에 대해 향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체제를 인정한 게 아니라 한동안 서구식 제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중국은 마카오에도 약간 변형된 일국양제 형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를 타이완에도 적용하겠다는 그런 구상인가요?
네. 중국 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타이완 백서에서요. 타이완에 대한 통일 방법과 통일 후 타이완의 사회 제도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직면하게 될 거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포용적인 방법으로 일국양제를 거론했습니다.
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왔던 겁니까?
예, 지난 1993년에 처음 발간됐고요. 2000년을 끝으로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발간한 겁니다.
예.
아, 최근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22년 만에 타이완 백서를 다시 발간한 것은 타이완이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내에 재확인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자, 중국이 백서에 담은 주요 내용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 타이완 통일 후 군대와 행정 인력을 타이완에 파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전 두 백서에서는요, 통일 후 타이완에 주둔할 병력이나 행정 인력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명기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삭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 후 타이완에 외국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과의 통일을 기정사실로 한 그런 구상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언젠가 반드시 통일해야 할 자국의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무력 사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타이완 외교부 반응 보겠습니다.
네, 어우장한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타이완의 미래는 오직 타이완인들만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타이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까?
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관련국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중국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타이완 분열 세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이완을 통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 지역의 아동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영국 보건당국이요. 런던 지역에 사는 1세부터 9세 사이 아동 전원에게 소아마비 백신 부스터샷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소아마비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의 수가 한 100만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영국 정부가 런던 지역 아이들의 소아마비 접종을 서두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예, 런던 북부와 동부 하수구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다량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런던에서 하수구 검사를 하면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데요.
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형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11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바이러스가 이렇게 검출됐는데 혹시 최근 런던에서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영국 보건당국은 뭐 아직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없고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 대부분은 위험도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안에서 바이러스가 전이되고 있는 구역이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소아마비가 과거에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955년에 비활성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두렵고 종종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네.
소아마비 백신을 완전하게 맞지 않은 사람 1,000명 가운데 한 5명은요. 영구 마비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 이 소아마비가 발병한 그 마지막 사례가 언제였습니까?
예, 지난 1984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대규모 백신 접종이 도입되기 전에 영국 안에서는 매년 한 8,000명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예.
참고로 전체 유럽에서는요, 지난 2002년에 소아마비가 사라졌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미국에서도 소아마비 발병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주 랑랜드 카운티에 사는 20세 남성이 지난 6월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조사 결과 이 남성이 걸린 소아마비 바이러스는요, 외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남성은 병원을 퇴원하긴 했지만 현재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미국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나온 게 거의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자,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아동기에 소아마비 백신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어린 시절 백신 접종을 통해서 소아마비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락랜드 카운티 내 정통 유대인 공동체처럼 소아마비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 소아마비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외에 이스라엘에서 소아마비가 발병했다고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 소아마비는요, 걸리면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장에서 소각장 유해 물질에 노출된 참전 용사들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법무부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암살을 교사한 이란 혁명수비대원을 기소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뉴욕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부죄 거부 권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검찰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맞습니다. 사안의 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400개가 넘는 질문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했고요. 수정헌법 제5조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후 같은 대답, same answer, 그러니까 이하 동문이라는 문구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에 들어가기 전후에 뭐 언론 기자들에게 전한 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9시쯤에 성조기 핀이 달린 양복을 입고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도착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보이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뿐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현장을 떠날 때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와 관련해서 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뒤에 성명을 냈습니다. 나는 미국 헌법이 보장한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특권에 따라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조사를 주도하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해 변절자이자 통제 불능의 검사라고 비난하면서 제임스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안 갚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또 세금 납부를 덜하기 위해선 자산의 가치를 축소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관련 조사가 시작된 게 꽤 됐죠?
네,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일환으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그리고 딸인 이방카 트럼프 씨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주니어 씨,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와 이방카 씨는 지난주 검찰의 신문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검찰 증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때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묵비권을 사용하자 맹 비난하면서 무죄라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작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건데요. 검찰의 표적 수사와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언론 환경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예전에는 결백하다면 왜 수정헌법 5조를 적용하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답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신의 가족이나 회사 그리고 당신의 궤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호사, 검사, 가짜뉴스 미디어의 지원을 받는 근거 없는 정치적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뉴욕주 법무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뭐 제임스 법무장관실에서 뭐 즉각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전에 묵비권 행사에 대한 조항을 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또 다른 해석도 있네요.
네,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수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뉴욕주 검찰이 지금 트럼프 그룹에 대한 이 부동산과 금융 쪽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민사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뉴욕시 맨해튼 지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를 형사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 조사에서 한 증언이 형사 수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서 뉴욕주 검찰의 조사를 중단하려는 시도도 했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법무장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임스 법무장관이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뉴욕주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에 항소법원 역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결국 소환에 응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당시 법원의 결정을 반기면서 그 누구도 법을 피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이 조사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전용사들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전장의 쓰레기 소각장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백만 명의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 장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종합유해물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히스 로빈슨 중사 법안인데요.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법안은 연방보훈부를 통해 소각장 근처에서 복무한 수백만 명의 재향군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보훈부가 특정 호흡기 질환과 암의 경우 소각장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해 재향군인들이 복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장에서는 구덩기를 파서 이 쓰레기를 소각했는데요. 일반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과 깡통, 타이어, 플라스틱, 폐 의료기와 분유 등도 같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전용사들이 전장에서 귀국한 이후 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이 소각장 유해물질에 영향을 받은 참전군인은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퇴역 후 폐암 진단을 받은 히스 로빈슨 중사를 비롯한 일부 참전용사가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고요. 몇 년 만에 관련 법이 제정된 겁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 서명식에 특별한 손님들도 초청을 했다고요?
네,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연설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많은 분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싸워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당 법안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참전 군인 출신의 아들이 있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이라크에 파병됐다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 씨가 지난 2015년에 뇌암으로 숨졌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아들의 뇌종양이 이 소각장 유해물질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연설에서도 어떻게든 이 일을 끝내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이 소각장에 그 전장의 소각장 피해를 본 참전 군인들만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이 유해 물질에 노출된 군인들에 대한 다른 의료 서비스로도 확대가 됩니다. 이 수십만 명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고혈압을 앓을 경우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노출된 것으로 간주해서 보상받게 되고요.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괌 등에서 복무한 재향 군인들도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해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9.11 테러 이후 복무한 전투 군인은 제대 후 10년까지 보훈부에 무료 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기존 5년에서 2배로 연장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의 전 고위 관리를 암살하려고 시도한 외국인을 기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암살을 교사한 이란 혁명수비대원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10일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의 45세 남성 샤흐람 프루사피 씨를 기소한 사실을 알리면서 현상 수배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네, 프루사피 씨가 어떻게 볼튼 전 보좌관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법무부가 연방 법원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프루사피 씨는 온라인을 통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국 거주자에게 볼튼 전 보좌관을 추적해 사진을 몇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네. 이후 프루사피 씨는 몇 명의 미국인을 더 소개받게 되는데요. 그중 한 명에게 볼튼 전 보좌관을 암살하면 25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시했고요.
예.
이후 협상을 통해 살인 청부 비용을 30만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프루사피 씨는 암호화 메시지 앱을 통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 청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 이유는 프루사피 씨가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사실은 연방 비밀 요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암살자를 가장한 정보원이 이 볼튼 전 보좌관 살인을 계속 미뤘는데요. 그러자 프루사피 씨는 계속 암살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만약 계획이 성공할 경우 두 번째 임무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였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폼페어, 마이크 폼페어 전 국무장관 암살이 두 번째 계획이었다고 폼페어 전 장관 측근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예. 이 브루사피 씨는 두 번째 계획에 대한 이 살인 청부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푸르사피 씨가 이렇게 미국의 전 고위 당국자들을 암살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법무부는 이번에 드러난 암살 기도가 지난 2020년 1월 미군의 무인기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실세였던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1년 반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지난 2019년에 사실상 경질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그 대표적인 매파, 즉 강경파로 이란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역시 대이란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로 손꼽혔습니다.
그러면 이번 암살 시도가 이란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네, 법무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에 따르면 푸르사피 씨는 암살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전혀 감추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그 점을 부각하면서 암살자에게 겁을 줬다고 합니다. 푸르사피 씨는 또 암살자에게 암살이 성공해야 이 돈이 입금될 것이고 암살 장면은 반드시 영상으로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테헤란에 있는 상관들이 화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첩보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건데요. 암살 표적이 됐던 볼튼 전 보좌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볼튼 전 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현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란의 지도자들은 거짓말쟁이고 테러리스트이며 미국의 적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서 그들의 극단적이고 반미적인 목표는 바뀌지 않았고 국제적 위협은 커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란은 미국 법무부의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모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터무니없고 근거도 없는 의혹을 구실삼아 행해지는 이란 국민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전현직 당국자를 비롯해서 미국인을 상대로 이란이 공격한다면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을 폭력과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입니다. 오늘은 남북한의 상황을 청춘남녀의 애틋한 사랑으로 담아낸 동명이인이라는 제목의 연극 무대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장영선 씨가 받았다고요? 제가 장영선인데요? 주소대로 보내주신 거 맞죠? 평안남도 순천이요? 아, 전라남도 순천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여긴 평안남도 순천이라 적혀있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서울시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연극 동명이인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은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을 뜻하는데요. 제목처럼 연극에서는 장영선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남북의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남한 장영선에게 가야 할 택배가 북한으로 보내지면서 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 북한이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와요? 누가 북한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 북한으로 가면 어쨌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쪽들 실수로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여보세요?
연극 동명이인은 작년에 만들어진 극단 동명이인이 제작한 작품인데요. 남북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예술로서 승화시키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정선 연출가에게 들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통일에 관한 작품 하나 만들어야지 하던 중에 저희 이제 함께 하시는 작가분께서 시놈을 쓰시고 또 전문 작가님과 함께 이 작품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선 탈북민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보게 돼서 관심을 처음엔 갖게 됐었고 그 뒤로 아 북한에서 오신 배우분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면 그 자체가 작은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네,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북한에서 오신 예술가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고, 너무나 열정적이시고 순수하신 분들을 만나서 같이 작업하게 된 것 같아요.
연극 동명이인은 한반도의 상황을 젊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린 작품이고요. 이름이 같아서 생긴 에피소드로 시작되는데, 줄거리 소개 다시 김정선 연출가입니다.
지명이 똑같은 순천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중간에 택배 그 국제 그런 센터겠죠? 거기서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가 이제 바뀌게 되어가지고 평안남도 순천으로 전남 순천의 어떤 택배가 잘못 배송이 된 거죠? 그런데 우연하게도 또 이 둘이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이제 주변에 알고 봤더니 친구가 탈북민이신 거죠? 그래서 도와가면서 본인의 모습들을 이제 밝히게 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데 쉽게 또 털어놓지 못하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더 진짜 친구인 그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김정선 연출가는 순수한 사랑을 통해 통일을 다루는 극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극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이야기죠.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는 거는 사랑을 통해서 사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극에는 남북의 배우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4명의 배우가 출연하고요. 그중에 2명은 북한 출신, 나머지 2명은 남한 출신입니다. 남한의 장영선 역을 맡은 양은영 배우는 남북 관련한 극은 처음이라고 했고요. 탈북 배우들과도 호흡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움 반, 또 설렘 반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제가 평소에 어떤 북한과 남한 그런 쪽에 관심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지? 뭔가 제가 신뢰를 범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참여하게 됐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참여를 시작했을 때 좀 걱정 반, 그리고 어떤 분들일까라는 설렘 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꿈에 대한 열정 같은 것도 저희와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처음 몇 마디 나누고 바로 사라지고 정말 친구처럼 갑자기 한숨의 동료로 다 같이 이제 극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은영 배우는 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극 중 대사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민정이의 대사가 정말 감명 깊은데요. 이산가족은 지금도 있다. 이제 예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잡혀서 남게 되고 누군가는 겨우 넘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산가족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산가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시나리오에서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전 이산가족은 옛날에 어떤 남겨진 흔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남아가고 있는 흔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를 이제 남영선 역으로 맡아서 들었을 때도 정말 가슴에 와닿게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 대사 중에서도 반성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통일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 대사라고 하는데요.
제 대사 중에 사실 우리 또래 애들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뭐 관심도 별로 없다. 뭐 드라마에서 북한 얘기가 나와도 그냥 드라마 재밌다 하고 넘겨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대사를 처음에 말할 때도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저희 또래 애들은 북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이미 옛날에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을 어떤 먼 미래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놔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미 놔버린 상태로 이 순간에만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 두 대사에 정말 애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양은영 배우는 남녀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관객들이 한 번 더 생각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최동호 역을 맡은 박진우 배우는 북한의 MZ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맡았는데요. 덕분에 북한에 관련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배역을 미리 공지를 받았었는데 배역이 북한의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역이라 해서 이번 기회에 북한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연극을 준비하다 보면은 인물 구축을 통해서 캐릭터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문화들도 많이 알아보게 되고 지역명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북한어를 그 녹음 파일을 받아가지고 대사를 연습을 했고 억양 같은 게 아무래도 제 처음 경험하는 억양이다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역명도 또 똑같은 순천이 북한에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북한에서는 우체국이 최신소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진우 배우는 원래부터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면서 탈북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연기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함께 전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랑 자주 만나는 인물이 주인공 북한의 장영선 인물인데 그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어서 케미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춤을 같이 추는 백민정이라는 역할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저한테 북한어도 많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춤도 같이 맞추면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극이 관통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일단 사랑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은 멜로 코믹 드라마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통일이라는 그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랑 같이 뭐 엄청 무겁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가실 때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4명의 배우가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고 춤을 춥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짓고 두 손을 맞잡으며 춤을 추니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박수로 호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람객 권기철 씨는 남북의 현 상황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잘 풀이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주제는 이제 남북 민족 간의 이별, 만날 수 없는 상황, 어렵게 만나는 경우를 통해서 남녀 간의 화합과 정서를 교감시키고 좀 더 남북 간의 어떤 소외된 감정을 다가가게 해서 이해하고 소통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남녀가 어렵게 만나서 떨어진 가족도 소통도 해주고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아 이거 민족의 동질감, 통일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을 잘 느끼게 되는 아주 좋은 교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관람객 이주경 씨와 장준영 씨는 북한 출신 배우들의 연기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전했고요. 남북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그거를 희극적인 요소도 많이 넣어서 아주 재미있게 잘 풀어내신 것 같아서 잘 봤습니다. 탈북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탈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TV를 통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배우분들께서 제가 탈북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느껴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좀 감명 깊었었던 것 같아요.
좀 마지막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마지막에서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분이 같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호흡을 같이 했다는 그게 되게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북한에서도 좀 문화적으로 좀 오픈이 돼가지고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지켜봐야 해요. 어떤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아직은 잘 모를 때, 애매한 상황일 때, 두고 봐야 한다, 지켜봐야 한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Always good to see you.
Were you able to see David yesterday?
Yes, I went to the hospital with Tom.
How is Davi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he can walk or not.
데이비 씨 병원에 있어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좌한에게 물었더니 지켜봐야 한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he can walk or not.
그가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We have to wait and see whether he can walk or not.
우리는 그가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다리며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죠. 지켜봐야 한다.
It remains to be seen.
비슷한 표현으로
Not out of the woods yet.
아직 숲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역시 애매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의사들이 자주 쓰죠. 환자가 나아지긴 했는데 장담하긴 이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Not out of the woods yet.
대화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talk to David's doctor?
Yes. He told me that he's not out of the woods yet.
잔에게 데이빗의 의사와 얘기했냐고 물었더니 나아지긴 했는데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He told me that he's not out of the woods yet.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아지고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Out of the woods.
숲속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인데
Not out of the woods yet.
아직 숲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나아지긴 하는데 지켜봐야 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He told me that he's not out of the woods yet.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아지고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이번에는 애매모호하다. 말이나 태도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다.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get the answer from David?
He didn't want to answer that.
He told me that he gave you the answer.
I mean, he gave me an ambiguous answer.
데이빗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지 제가 잔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빗이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다고 했죠.
He gave me an ambiguous answer.
어떤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기 힘들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애매모호해요. 이런 말도 하죠. 그럴 때는
mixed signal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He's been giving me mixed signals.
나에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Don't give me mixed signals.
그럼 끝으로 지켜봐야 한다.
It remains to be seen.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you able to see David yesterday?
Yes, I went to the hospital with Tom.
How is Davi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he can walk or no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지켜봐야 한다.
It remains to be seen.
그리고
Not out of the woods yet.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지켜봐야 한다. 애매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